우리 시간 함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가 주의 삶을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내가 주인 삼았던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탐심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 그것이 나를 살리지도 않는 것인데 왜 그렇게 그것에 매여서 살았던지 그것이 벗어지는 만큼 자유함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았던지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삶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고백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벗어나서 이 땅 세계를 보며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마음에 우리에게는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며 애통해 하며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의의 고난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의 금향록에 담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많은 자들이 예상치 못하는 고난과 질병과 너무나 어려운 죽음의 사투를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은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 영으로 계신 주님 이 시간에도 예배하며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 들었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고난의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면 삽니다. 영의 생기로 오늘 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욥기입니다. 욥기 대장정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몇 번이나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가 끝날 때까지요. 고난의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 5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외에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새 누이도 초대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 말씀을 우리 이기훈 목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 첫째 날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을 체험하는 새벽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기도,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욥은 4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욥의 기록 연대는 창세기와 비슷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그런 책이죠. 그 이 42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1장에서 2장은 욥의 고난,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가,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듯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비로소 이 고난으로부터 회복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특별히 지혜 중에도 고난에 대한 지혜죠.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말씀 포인트를 갖고 두 달 넘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실 텐데, 하나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보통 우리는 죄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뭔가? 욥기서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욥기서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 말씀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욥을 소개하는 다섯 절의 짧은 말씀인데, 욥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한편의 그림을 보는 거죠. 요셉이라는 인물의 그림을 통해서 세 가지 영역에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줄을 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욥의 신앙생활이 보입니다. 특히 그의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고 그 존중히 여김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경외라는 말 속에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며 살았고 그리고 흠이 없고 정직하게 살았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악이 싫어지고 악이 멀어지는 거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과 생각을 지배하면 악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질문,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죄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며 사는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죠.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로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곧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증거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욥의 가정생활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가정생활을 했는가? 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 시대에 자녀가 많은 것은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그러니까 10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 일단 욥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4절 보세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시작. 욥의 아들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세 누이도 초대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들은 살았다. 요즘에는 상상할 수 없죠. 아마 욥의 아들들, 7명의 며느리들이 이런 일을 절대로 싫어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절 증후군 때문에 가정 불화가 있고 이혼율이 명절 지나면 높아지고 막 이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거죠. 열남매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은 가정생활의 큰 복입니다. 근데 또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한 명, 두 명이 늘 참여하지 않고 어떤 상처 때문에 교제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아픔이 있기도 하죠. 욥의 열 자녀들은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또 그것만이 아니죠.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중간에 줄을 쳐보세요.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욥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노력한 가장이었습니다. 본인부터 올바른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을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차세대 목회자들과 종종 대화를 나눠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신들이 못하는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100% 일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신앙교육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애를 신앙을 제대로 가르쳤다 못 가르쳤다.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기본적으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제가 두 아들을 키워보니까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하게 됩니다. 최고의 신앙교육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우트리치를 데리고 가보세요. 그것만큼 훌륭한 신앙교육, 인생교육은 없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 교회, 우리나라 아이들은 일단은 공부가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아우트리치를 가보면, 어려운 나라, 어려운 아이들 가서 만나보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들 다 키웠는데 이게 무슨 질문일까? 그 여러분의 손주들.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이제 중요한 시기가 왔잖아요.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서포트하고 노력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녀들의 배우자감을 까다롭게 고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좋은 직장 얻기 위하여 고민하며 노력하듯이 신앙교육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 자녀들의 인생을 보장해주는 가장 큰 유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돈 물려줘서 자녀들의 인생이 망쳐지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의 신앙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욥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과외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성경 과외 공부 시켜 본 적이 있나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손주가 어릴수록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란노에서 어린이 성경 두껍게 있어요. 그거 한 권을 늘 읽어주는 거죠. 잠자기 전에 아니면 하루 중에 정해진 시간에 그거 마스터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성경이 영어로 된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 그 성경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영어로 또 그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 발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애들이 영어를 모를 때 그 영어를 그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죠. 거기서부터 신앙 교육이 놀랍게 시작이 된다. 에베소 6장 4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4절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요약하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시는 엄한 명령입니다. 세 번째, 욥의 경제생활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는 양 7천마리, 낙타 3천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외에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욥은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설명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욥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욥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세 가지 위험을 늘 만나는데, 하나는 돈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돈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돈 때문에 타락하기 쉽습니다. 욥에게서 이 세 가지 위험 요소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욥은 재물에 대한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이후에 고난 때문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는 재물관이 성경적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던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나는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어 있지는 않는가? 재물이 너무 많아서, 혹은 재물이 너무 없어서. 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건 돈 많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아굴의 기도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재물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전부 시험에 들 것에 대한 염려, 믿음을 버릴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재물은 관리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경제 생활은 어떠한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욥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신앙인,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사는 신앙인. 주님, 나의 삶이 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내일 모레 창립 36주년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삶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욥의 영성을 우리가 배우고 이 땅을 이 세 가지로 균형을 갖추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 예배를 봉헌합니다. 창립 36주년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을 애쓰며 노력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36주년 감사,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축제가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욥의 영성을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며 성경적 경제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들고 애쓰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땅의 백성들 머리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